오늘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사는 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찬양할 때 I will praise you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Lord, I will praise you.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의 미덕, 어떤 사람의 인격을 칭찬할 때도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I will praise you. 영어로 praise라는 이 단어를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할랄 이렇게 말합니다. 할랄, 다 같이 할랄.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쓸 때 자랑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I will praise you. 당신을 자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자랑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의 됨됨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것을 찬양하고 자랑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품격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품격의 인생,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정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삽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자랑스럽게 삽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본문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시의 유대, 또 수도인 당시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소외하고 멀리 떠나 있는 가치관이 전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목격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여기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의 구조, 위선을 지금 하나님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인생을 자랑스럽게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사는 길, 자랑스럽지 못하게 사는 길, 자랑스럽게 사는 길 두 개의 대조적인 삶의 길을 비교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 오답의 길이 있고 정답의 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답의 길을 생각합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자랑처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잘못된 삶이죠. 오답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지혜의 자랑입니다. 지혜의 자랑.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 것 첫째, 지혜 자랑.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솔로몬. 우리가 얼마 전에 솔로몬 공부했으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열왕기상 4장 30절은 그의 지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다음 절 열왕기상 4장 31절에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리고 그 다음 절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인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한마디로 만물 박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백과사전적 지혜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4절은 그래서 그 당시에 끼치고 있던 영향, 지혜의 영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앞을 다투어 솔로몬을 찾아와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GI, 인공지능 같은 그런 지혜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의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는 그의 젊은 날 자기가 선포했던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았어야 했었던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이 뭐길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자기가 말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의 지혜는 그가 왕위에 취임할 때 당시의 왕은 뭘 많이 하냐면 재판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이런 게 사법부, 입법부 다 이렇게 행정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 당시 왕은 삼권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재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대목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네. 하지만 솔로몬의 비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안다는 것과 지혜대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욕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의 또 다른 오답의 길, 욕맹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23절에 자 선지자가 한 말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용사는 그의 욕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욕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게브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것을 다시 번역할 때 영어로는 strength 혹은 power, 네, 힘, 권세, 권력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 네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 혹은 권력을 오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아주 힘을 많이 가진, 권력을 많이 소유했던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운 왕조를 물려받아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발전시켜 상업을 융성하게 만들었고 국제 무역의 길을 터서 막강한 수입을 얻어 나라의 힘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2,000대의 전차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는 뭐 행정, 사법, 입법 다 장악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근데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일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가장 치사한 일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국민 가운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났어요. 왕이 가진 게 이미 그렇게 많은데 자기 신하 나합이 가진 포도원이 탐났어요. 근데 그냥 뺏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의논합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유명한 이세벨. 저는 이씨 가문을 더럽힌 유명한 여자 이세벨. 네. 부창부수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짜갖고 거짓된 재판으로 거짓된 증언을 해서 결국은 나봇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치사한 일을 한 거예요. 왕이 치사한 일을.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됩니다. 그의 왕조는 멸망했고 아합은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전의 내시들에 의해서 궁중의 창에서 밀어뜨림을 당해 죽습니다. 벽과 그리고 말발굽에 피가 튀게 되고 그녀의 시체를 개가 먹어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부부의 종말은 권력의 허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 힘, 내 권력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 뭐예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아이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은 가장 큰 선망의 대상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부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농부 부자였어요. 그는 벌써 농사가 금년은 잘 되겠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곳간에 가을의 소출을 다 거두어 저장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곳간을 넓히는 개조작업을 착수합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의 가을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넓혀놓은 곳간마다 가득히 쌓아둔 다음에 그날 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아, 왜 어리석어요?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될 것을 판단하고 미리미리 예측하고 곡간을 넓히고 예측대로 곡식을 쌓아두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했지만 한 가지 준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시대 최고의 부자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한때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했다가 요즘은 또 둘이 갈라졌어요. 네. 이 사람 본래 남아프리카 출신인데 네. 카나다를 통해서 나중에 미국에 왔는데 투자를 잘해서 조그만 돈을 잘 굴려갖고 모험적 투자로 마침내 막대한 부를 걸머쥐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부자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자기가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험이 될지 생각하면 나는 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밤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는데 화성으로 이주해야겠다. 다른 달나라로.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네, 화성 이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행복할까요? 거기서? 불안이 떠날까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의 인생을 사는 길, 오답이 아니라 정답.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 두 가지가 있다.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아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아는 삶을 자랑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여호와를 아는 삶을 자랑합시다. 24절. 전반부죠. 다 같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자랑거리,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게 된 것 자랑하시고, 둘째, 이제 여호와의 기쁨을 따라 사는 삶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갑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24절 후반부에서 권면하는 두 번째 자랑해야 할 것.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예요. 구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랑, 헤세드, 인자라고도 번역되죠. 그 다음에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올바른 편에 서는 것, 공정한 판단, 미슈파트, 그리고 의로운 삶을 붙들고 사는 것, 체타카. 이 세 가지가 계속 강조되죠. 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행히도 그가 첫 번째로 만난 나라의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였어요.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좋은 왕에 속합니다. 네. 그는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일에 기여했던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는데 요시아 왕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 자기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잘 수리하다가 뜻밖의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 당시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아주 드물었거든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읽어요.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네. 이런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자, 여기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참 좋은 왕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비극은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왕이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해요 백성들이. 그런데 왕은 진짜 회개했는데 백성들은 진짜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를 따라오지 못하는 백성들의 비극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 역사를 읽다 보면 영국 역사의 한때 갑자기 밝아지는 때가 와요. 영국이 옛날에는 해적질하면서 전 세계를 분탕질했지만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를 뒤로하고 빛을 발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1780년대에 성경 읽다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너무 말씀이 좋아서 내가 목회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하러 찾아가는데 누굴 찾아가냐면 유명한 Amazing Grace 이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요. 근데 뉴턴 목사님이 그래 생각 잘했소. 당신 목사 되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하시기를 목사는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정치가 중에 당신 같은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소. 하나님은 어쩌면 목회자보다도 당신이 있는 그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이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실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치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와요. 자, 구약 성경에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 사랑, 정의, 공의. 내가 어떻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노예들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갖다가 노예 무역을 해서 막대한 국가 이익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불쌍한 노예들 생각이 났어. 아, 노예를 해방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사랑의 길, 그것이 정의의 길, 그것이 공의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노예 해방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폐지 법안을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해요. 그렇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이 법안을 비토시킵니다. 무려 20년 이상 동안, 예, 왜냐하면 그거 통과시키면 영국이 손해보니까. 네. 그런데요,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마침내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합니다. 죽기 3일 전에. 병석에서 소식을 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았겠어요. 그런데 80만 명의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 결과로 8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줄기차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협박과 회유. 네. 그런데 저에게 저를 붙들어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클래팜 공동체예요. 클래팜 공동체. 클래팜은 지명입니다. 런던 바로 교회에 있는 지역 이름이 클래팜이에요. 거기에서 모이고 있었던 목장 모임 사람들, 목장 모임. 영국 교회에 속한 그 구역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힘들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그들이 윌버포스를 붙들었어요. 다시 세워줘요. 격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동참해주고 10명 미만의 사람들 그들 중에는 뭐 금융가도 있었고 은행사람 그가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상상 모였다고 그래요. 화가도 있었고 화가 한 사람이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프리카에 끌려온 노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아래에 이런 글자를 써놓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당신들의 형제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그림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변호사, 의사, 또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모임 때문에 그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는 클래팜 공동체 같은 목장 모임이 있나요? 혹시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은 아닌가요? 목장교회 모임? 우리가 캠페인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네. 자원하세요, 이제. 그동안에 참석 안 한 분이 있다면 주부 안에 거기다 표시하시고 나 목장 모임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역자의 팀을 만들 수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Bless you.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목장 모임의 식구들, 그들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평생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이 모임 중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